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인 포트 오브 스페인에는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뒤엎죠.
사람들은 태양 아래에서 반짝거리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북을 치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었어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이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깁니다.
화려한 장식이 많은 특별한 옷을 만들고 음악 연습을 하고 재미있는 노래를 만듭니다.
축제는 기독교의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 시작되어 다음 날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처음 들어보는 민족이네요.
네, 트리니다드는 남미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정식인 명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트리니다드 섬과 토바고 섬이 하나의 공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트리니다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리니다드도 남미의 여느 국가들처럼 축제가 유명한가 봐요.
네, 트리니다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축제를 기념해서 열곤 합니다.
10월 또는 11월에 힌두교의 빛의 축제인 디발라를 기념합니다.
디발라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요. 수천 개의 작은 도자기 그릇에 켜놓은 불꽃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봄철 축제인 파그와 또는 홀리는 3월에 열립니다.
홀리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길에서 아비르라는 밝은색 가루를 서로에게 뿌리곤 하죠.
트리니다드에 있는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호세이라는 축제에서 트리니다드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후세인의 죽음을 기념하는데요.
사람들은 북과 노랫소리에 맞춰서 타드자스라는 종이로 만든 이슬람 성전을 길거리에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저녁 내내 음식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지요.
그 후에는 장례식을 상징하듯 타드자스를 바다에 흘러보내요.
이런 전통 중에 어떤 부분은 아주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축하하고 재미를 느끼는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니다드는 어떤 종교나 문화와 상관없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곳 같아요.
트리니다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을 구성하는 두 개의 섬 중 하나입니다.
트리니다드는 카리브해와 섬들 중에서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본토에서 1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트리니다드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데요. 하지만 석유, 천연가스, 관광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트리니다드 사람들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마약과 빈곤과 그 연관된 범죄가 이 섬들의 골칫거리이긴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축제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나라가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어서 또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즐길 수 있고 또 마약과 같은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9살인 어른 아버지와 함께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축제에 다녀온 후라 잠을 자기에는 없이 흥분해 있었어요.
아빠, 저는 축제가 너무 좋아요. 어째서 우리나라에는 축제가 이렇게나 많은 건가요?
그건 우리 트리니다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왔기 때문이란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프리카, 인도 또는 유럽에 뿌리가 있단다. 하지만 트리니다드 사람들 중에는 중동, 중국, 남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이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오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축제도 함께 가지고 왔단다. 아버지가 대답해 주었어요.
머리 물었어요. 사람들은 왜 트리니다드로 온 거예요?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란다. 1498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이곳 트리니다드에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는 트리니다드를 스페인의 지배 아래 두었어.
당시 트리니다드에는 타이노족과 카리브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로부터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들은 설탕과 카카오를 얻기 위해 원주민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였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왔죠.
이들은 노예들과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797년에 영국 사람들이 트리니다드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트리니다드의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주인들에게는 일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을 조금만 줘도 되는 중국 사람들을 트리니다드에 데리고 왔고 나중에는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트리니다드에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슬람교나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지켰어요.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트리니다드로 계속 오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왔든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트리니다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1962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독립했고 또 축제를 즐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모든 신념과 인종이 동등한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 가사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이것이 옳은 이야기 같지만 또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종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긴장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른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데요.
어른 찬송가 부르기와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했어요.
트리니다드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전혀 나가지 않죠.
어른 트리니다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해결해야 할 것이 참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트리니다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한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눈앞에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네,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 땅에서 멀리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있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도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또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놓인 문제를 은혜의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손길로 도우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쉽게 잊혀져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쉽게 은혜와 감사를 잊게 돼요.
맞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경험했던 그 은혜를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은 한시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과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 그러니까 곧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에 응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니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수용하십니다.
설마 한 도시에 의인이 10명도 없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바람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로 번영하던 도시였어요. 마치 트리니다드처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 성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분들을 알아보고 엎드려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돔의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이 롯의 집에 방문한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읽어주셨던 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풀어보면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성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부 손님을 끌어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네요.
네, 그것도 단체로 말이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소돔의 사람들은 단 두 명을 성적으로 범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사방에서 집단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 자체가 마비된 것 같아요.
마치 술에 많이 취하거나 혹은 마약과 같은 약물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롯이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 롯도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딸인데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느끼기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두 딸은요. 약혼인 상태였어요.
아, 그럼 더 이상한데요.
맞아요. 성경은 롯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도시에 롯도 물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은커녕 유일한 의인 한 명일 수도 있는 롯 자체도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너무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상태는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악한 사람들 속에서 악한 행실을 늘 보면서 지내니까 결국 자신의 양심마저 더러워져서 웬만한 악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롯은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와, 사람들이 도리어 롯에게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네,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온 그 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롯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도 있겠죠. 그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자들 말이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부족함 없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 불타버렸으며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아 때의 타락한 옛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롯 때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북조선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 경건을 지키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소돔과 고모라 말씀 나눴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후의 1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롯마저 사람들의 악이 가득한 곳에 지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믿음이 있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주변에 거룩한 것들이 있어야만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내 왕과 같지 않게 늘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범죄의 자리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어서 잘 간직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여기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삶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멸하시러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앞으로도 멸하실 것이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살아남고 진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근본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앞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진짜 어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진짜 안 좋은 일들이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만약에 내가 저 교회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면은 진짜 저도 그쪽 세계로 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도 진짜 너무 항상 청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청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기리며 축제하고 즐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트리니다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곳에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트리니다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에 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잔이나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언젠가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사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위협적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 끝난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구름 같은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회사가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져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자매님들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회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회사 운영을 그만둬야겠지요.
회사의 생존 여부는 손해나 이익에 달려 있으니까 이익이 나면 살리고 손해가 나면 죽이는 게 경제의 법칙인 이를 따라야겠죠?
이번에는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비용을 대는 일도 벅차고 가족들이 치르는 희생도 엄청나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자녀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자녀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맞아요. 자녀는 회사처럼 손해나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최대의 희생을 치러 최소한의 결과를 얻는데도 살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병이 들어 곳곳이 아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손해나 이익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 중 어느 관점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 교회는 회사가 아닌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병이 들어있는 상황을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손해나 이익의 관점이라면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생명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병들고 아픈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정도를 세워 끊임없이 보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 역사 전체가 하나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7절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환상과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본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계시를 받은 장소는 밤모섬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서 유배되어 정치범 수용소인 밤모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밤모섬에서 보내던 어느 날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주의 날, 곧 주일에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환상을 보았고 일곱 교회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전쟁을 시작할 때, 왕이 출현할 때, 축제가 시작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는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미 승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림을 통해 본 건데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속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말씀해 주신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덟 가지 상징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등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영광스럽게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에도 어떤 신비적이고 꾸며진 해석을 붙여서는 안 되고 성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 쪽으로 돌이키다가 일곱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고 연상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발견되지 않는 완전한 신적 존재로 등장하시네요.
맞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띠라 이 복장은 어쩐지 제사장의 복장이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긴 옷은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고 금띠는 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흰 양털과 흰 눈 같은 백발의 모습이었습니다. 백발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백발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는데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승리하신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죠. 불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입에서 나오는 검 모두 심판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는데 이것은 크고 권위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는데 일곱 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발은 빛난 주석 같았는데 이것은 강하고 순결하신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전에 친근히 기대기도 하던 그 예수님과는 너무너 다른 외관상의 모습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첫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주관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으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권세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군요. 예수님은 이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현실에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신자들의 삶은 점점 암울해지고 교회는 꿈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더복음을 전하다 유배지에 끌려온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며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북전원 성도님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예수님을 소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핍박과 박해 중에도 꿈과 소망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천사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교회와 연합한 존재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상적 존재인 천사는 교회를 위해 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일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일곱 교회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인데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보듯 일곱 교회 말고도 여러 다른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중 일곱 교회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곱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각 도시 사이의 거리는 50에서 60km로 걸어서 하루 길이고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 사이의 거리만 160km로 순환하면 500km 정도 되었습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이니 우리도 잘 들어야겠네요.
그래야 합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전 살펴본 대로 1장 12절부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와 연결해서 각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겠군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것으로 각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끝부분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오죠. 이것은 이기면 주고 지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만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아니군요. 그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를 소유한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신자, 성도, 제자, 신부 등 교회의 다양한 명칭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미 이긴 자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교회였군요. 여러 가지 풍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우리들에게 감격스럽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약속은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내용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일곱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다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가 회개하라는 경고와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하고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남조선 교회와 북조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존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온전히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 교역량이 많아 항상 돈이 유통되어 흥청망청한 분위기였고 다양한 인종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약 5만 명 수용할 수 있고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 장사를 하던 사람이 바울의 복음으로 돈벌이가 끊길까봐 시민들을 선동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로 이교주의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바울은 이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3년간 이곳에 머물며 깊은 애착을 갖고 사역을 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상 산업이 후퇴했고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와 함께 1세기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흐른 뒤 하나님께서 왕성했던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상태에 관한 말씀을 보내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교회를 세밀히 살피신 주님은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심각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칭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아데미 여신이나 황제의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 배척과 핍박을 받음에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데 배교하여 이단 사상을 주입했고 당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받았던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주술을 축복으로 바꾸셨지요. 끝까지 개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골라의 히브리어가 바로 발람입니다. 백성을 전염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진리로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해 걷어내고 잘라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거별 인사를 할 때 부탁한 것을 잘 감당해 주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잘 수호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리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칭찬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6장 24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자 신앙의 원동력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만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였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하진 않습니까? 형제들을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대하진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처음부터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언한 일로 유배된 밧모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완성하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왕제 치하의 핍박에 극에 달하여 그리스도 영광을 보기 어려워지고 신자들의 삶은 점점 암울해지고 교회는 꿈을 잃고 있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대로 두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와 아픔과 흠이 많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금도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유배된 곳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이었음을 알려주며 역사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일곱 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각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에게 보이셨던 환상에 바탕하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하고 걷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음을 알려주며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소서.